그 러시아의 어떤 한 농부가 너무 농사도 안 되고 사는 게그 척박하니까 자살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그 빵을 한 뭉치를 옆구리에 끼고 시골길을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렇게 철길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이 그 위에 누웠습니다. 얼마 후에 다른 한 농부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거기서 철로 위에 누워서 뭘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 농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살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던 사람이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빵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자살하려고 하는 남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요. 이 지방에서는요. 기차 오는 걸 기다리려면 굶어 죽는다 그래서 빵을 챙겨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여고생이 나는 뚱뚱하고 못생겼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없다라는 내용을 유서로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기사를 쓴 사람이 이제 그 논평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요즘 사는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닥치는 역경과 어려움을 다시 일어나는 발판으로 삼고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논평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요즘에 있는 아이들은 너무 이렇게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서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런 역경이 닥쳤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슬프고 가슴 아픈 일도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또 견디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싸움을 당해도 싸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 안에서 가지는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제가 무조건 긍정적인 사고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가지는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무조건 그러니까 파지티브 띵키나 그러죠. 긍정적인 사고만 갖는다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항상 이제 마인셋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 일을 하다가 실패도 할수 있고 가슴 아픈 일 당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상처들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심하면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죽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니까 두렵지 않다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 안에서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기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기도원의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6장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11절부터 18절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원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뭘볼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 쓰셨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모든 행적을 여러분 살펴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6장 첫 장부터 쭉 이제 그 기도원 시대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착취해서요, 모든 곡식과 짐승을 빼앗아갔습니다. 먹을 것, 소, 낙이 남겨두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궁핍해졌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 미디안이 강해서? 그거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자신들의 죄로 회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어나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누구 하나 자기가 이 백성들이 이끌어서 뭘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 같으면 다 산으로 그리고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오늘 부르심을 줍니다. 근데 기드온은요 온통 부정적인 생각뿐이었습니다.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도 회복시키시고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시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그 시선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내 집안, 내 학벌, 내 능력, 나의 외모, 형편없고 어디 내놓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를 성경에서 얘기하면 메뚜기 컴플렉스입니다. 우리는 메뚜기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 마찬가지죠. 15절에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냐고 반문합니다. 하나님한테. 자신은 미디안의 이길 힘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집은 므낫세 족속 중에서도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요. 그리고 자기는 그 집안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한 사람이 어떻게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스스로 지도자감이 못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이렇게 그 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작은 사람인데 내 주제도 안 되는데 누구를 구원합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은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이 먼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 중요하겠죠?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은 여러분 지극히 미미한 존재로 말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2절을 보시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평가였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안 보고 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너는 큰 용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봐도 기드온은 큰 용사는 아닙니다.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내 집안이 좋지 않고 내 능력이 별 볼 일 없어도 나는 너를 큰 용사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내가 함께하는 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살면서 인생의 미디안이라는 이 어려운 난적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미디안을 만나서 동굴로 숨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질병의 미디안을 만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의 미디안을 만나서 절망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가를 먼저 들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기력해질 때도 좌절할 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 우리는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스스로 미약한 자, 메뚜기라고 좌절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영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독특하게 성경 그 보시면 시편에 보시면 그 wonderfully, fearfully, wonderfully mad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희귀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다 그냥 뭐 발에 밟힐 정도로 있으면 그것은 귀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보잘것없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닉 브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태어났냐면 머리와 몸통 그리고 발가락 두 개밖에 없습니다.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그 어떤 장애에 대해서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자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행복 전도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그 간증하고 다니는, 그러면서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라는 그런 강의라고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100번이라도 다시 일어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아직도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 힘은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다고 느낄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면 그건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타서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만든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먼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 얘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쳐다보시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십니다. 한번 뒤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얘기해 보세요. 예, 그렇게 성의 없이 얘기하시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두 번째는 주어진 재능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정말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고 돈도 없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떤 정말 날고 기는 재능을 주어도 여러분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항상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없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되는 그런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쌍둥이 형제가 똑같이 수학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산수시험을 봐가지고 다섯 문제를 풀었는데 그 형은 다섯 개 중에 네 개를 그 맞췄어요. 그런데 동생은 다섯 개 중에 한 개밖에 맞지를 못했습니다. 형이랑 동생이 이제 쌍둥이 형제가 집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형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풀이 죽어가지고 엄마 나 네 개밖에 못 맞았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바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 나 네 개 빼고 다 맞았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겠냐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긍정적인 태도, 할 수 있다는 태도,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그런 그 가치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밀을 포조드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제 추수할 때만 되면 고기에 맞춰서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곡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지금 그들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했냐면 포도주 이렇게 몰아놓고 짜는 그 틀 있잖아요. 이렇게 둥그런 틀. 그 안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들키고 곡식을 타작하기 위해서. 원래 이스라엘에서 곡식을 타작하는 방법은 큰 언덕이나 바람 부는 날 큰 언덕에 올라가서 이런 채 같은 걸로 그 알갱이들을 위로 휙 던집니다. 그러면 무게가 있는 알갱이는 떨어지고 껍데기들은 다 바람이 날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을 하면 먼 곳에서 사람들이 다 봅니다.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도 못하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소출한 곡식을 남기기 위해서 쭈그리고 앉아서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2장에 큰 용사라고 불렀으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솔직하게.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사사기 6장 그 7장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17절, 36절, 39절, 7장 10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결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표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인데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특별한 사명감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서워서라도 정말 그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도리어 불평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 꼴이 이 모양입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어났냐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이 사실을 결국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자신이 은혜 얻은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가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힘없고 능력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드온을 불러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힘을 주었으니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 없다고 여러분 불평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지혜가 없다고, 유혹을 이길 힘이 없다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없다고 이겨낼 수가 없다고, 두렵다고,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주저앉으면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것 때문에 뭘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 걸려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치고 싶지만 고칠 만한 힘이 없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공할 수 없는 몇십 가지의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수많은 시향착오를 거쳐서 발명품을 발견한 에디슨이 그가 바라보는 실패, 시험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할 수 없는 몇십 가지 방법을 알아냈을 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고요. 문제는 사명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성숙하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무너질 것 같은 사업체를 일으키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나를 보내셨다라는 확실한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3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크게 쓰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타작을 하던 그런 기드온이지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팔을 불자마자 아비에셀 족속이 다 그를 쫓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붙드니까 300명을 가지고 여러분 항아리와 횃불만 가지고도 여러분 미디안 군사를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횃불과 항아리가 무슨 전쟁 도구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되면 하나님께서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 이탈리아의 어떤 추운 그 겨울날 한 소녀가 거리 모퉁이에 서서 낡은 바이올린을 키면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솜씨가 있는 그런 연주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대로 그냥 낑낑 소리를 내면서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앞에 놓은 그 그릇 앞에는 동전 몇 입이 있었고요. 지나가는 사람은 서서 듣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한 신사가 이 소녀에게 다가옵니다. 너는 왜 이곳에서 바이올린을 키고 있니? 그랬더니 소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 계십니다. 약값이라고 구해보려고 배우다만 바이올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의 사정을 들은 이 신사가 그러면 내가 너 손 시려우니까 잠깐 쉬고 있으면 내가 한번 바이올린을 할게. 그러면서 바이올린을 받고 이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여태까지 정말 상상하지 못한 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한참 동안 이 신사가 바이올린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을 소녀에게 다시 주고요. 자신의 모자를 놓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돈을 거기에 넣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정말 이 연주가 마음에 들었다면 여의 모자 위에 돈을 넣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너도 나도 모자에다가 돈을 사람들이 넣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모자란 그 돈이 그 모자 안에는 돈이 가득 찼습니다. 신사가 소녀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돈이면 아버지의 약값이 되겠냐고. 부디 아버지의 병이 낫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바이올린 연습 열심히 하거라. 이렇게 말한 후에 그 자리를 떠났는데 그때 구경준 중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분이 오늘 밤 연주회를 갖는 천재음악가 파가니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나에게는 재능이 없고 능력이 없고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기력하게 여러분이 있다면 내가 돈이 없고 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은혜가 식었다고 용서할 마음이 없다고 용기가 없다고 건강이 없다고 불행하다고 포기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것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봐 가라사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너를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울림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은 미래입니다.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요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니까 15절에 보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때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사람 치듯이 미디안을 쳐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심을 줬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보시면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죽일 테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죠. 특별히 이런 팬데믹 시간 동안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두려워합니까?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는 것도 우리에게는 더 큰 불안한 요소입니다. 관계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가정 문제로 여러분 많은 가정 문제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그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오랜 시간을 보낸 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신실하게 따라가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미디안과 싸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300명 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숫자로만 본다면 이건 상대가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역사나 아니면 어떤 나라의 역사 결국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모두 그것을 움직이시고요. 그 역사 안에 우리도 지금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건을 두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면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네 지금 제가 가겠습니다 했을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6장 2절 7장 10절 계속 보면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보여주세요. 저것도 보여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계속 얘기합니다. 그의 두려움은 계속됐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사명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살지만 우리 삶의 두려움은 계속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손에 붙였다고 거듭 확신시켜 주십니다. 7장 9절과 14절 15절에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국 기드온도 깨닫게 됩니다. 미디안을 물리쳤을 때 8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기드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자기 자신 누구보다 너무도 잘 알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라고 이렇게 8장 23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우리 삶에 오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스스로를 자학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실패하고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한 시대에 가장 위대하게 쓰인 하나님의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믿음이 없는 짓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내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속입니까? 누이라고.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아들을 낳고요. 그것도 안 돼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도 쫓겨보내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거듭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참혹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정말 가장 참혹한 그런 일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전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여러분 그런 경기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달리기를 참 잘 못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키도 작았고 너무 왜소해서 달리기만 하면 이상하게 넘어지고 그랬어요. 이 스텝이 잘 안 맞아가지고. 물론 커서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달리기 때 여러분 그런 경기 해보셨어요? 그 저기 뭐야 어떤 거를 가서 뽑아가지고 열어보면 거기에 누가 적혀있고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인데 쭉 줄을 섰는데 하필이면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한 애랑 저랑 그 같은 줄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예전에는 상품 없을 때는 이렇게 리본이라도 하나 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라도 한번 받아보려고 그랬는데 아이랑 글렀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지고 가는데 벌써 얘는 벌써 핑 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막 나중에 끝에 두 번째인가 달려가가지고 딱 열었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그 종이를 딱 여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체육 선생님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에서 제일 빠른 애는 뭘 뽑았냐면 할머니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빨리 못 달리시잖아요. 근데 저는 체육 선생님을 달리는데 제가 너무 못 달리니까 체육 선생님이 야 업혀라. 그래가지고 저를 업고 뛰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1등을 해가지고 1등 그 리본을 달았던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인생이란 경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장애물, 고비, 역경이 있습니다. 이 빨리 가고 못 가는 것은 여러분 죄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경주라면 이 얘기는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손을 잡고 뛰시다가 정말 체육선생처럼 제가 시원찮으면 야 안 되겠다 내 등에 엎혀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할 일은 예수님께 그냥 믿고 우리의 몸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경주에서도요 계속 달려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늦을 수도 있고 또 잘 못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참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갈등이 있는 시대가 있었나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 관계성의 문제, 영적 문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좌절하고 우울해질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원합니다. 23절에 6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이 묵상하셔서요, 이 말씀을 붙들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